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this is the
one.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3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Podcast is furnished as a public service by Bonneville Distribution. Any reproduction, recording, transcription, or other use of this program without written consent is prohibited. President Henry B. Eyring, First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will conduct this session.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you to the fourth
session.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3차 연차 대회 네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이 모임에는 총관리 여관들과 본부 여관들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의 지휘와 앤드류 언즈워스 및 클레이 크리스첸슨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들려주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 시작을 알리며 신앙으로 나아가서를 불렀고 이제 시온이여 아름답게 일어나라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스티븐 E. 스노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Our Father in heaven,
this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에 저희가 당신께 감사드리옵나니 저희 회원들과 성도들이 연차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특별한 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음악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여서 저희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토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합창단이 날 따르라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하시겠고 그런 뒤 본부 초등의 회장이신 로즈메리 M. 윅솜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제가 무척 소중히 여기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 친구인 덴마크 화가 요한 벤튼이 그린 것으로 그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대 스테이크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그림에는 어두컴컴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열린 문 사이로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문 바로 앞만 비출 뿐 방 전체를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둠과 빛은 제게 인생을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와도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필멸의 존재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자녀 중 하나가 길을 벗어나기도 하며 병원에서 걱정스러운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취업이 어려워 의심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롭다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약속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빛을 주셔서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 방에서 자라난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편의상 제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제인은 3살이 되었을 때부터 되풀이하여 매를 맞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학대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협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면 다음 날까지 살아있기는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제인을 보호해 주었어야 할 자가 제인을 괴롭히거나 학대를 지속하도록 용인했던 것입니다. 제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느낌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구출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공포라는 현실에 냉담해졌습니다. 주변에 빛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므로 체념한 채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악과 접촉하면서 생긴 무감각한 마음으로 제인은 언제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8살이 되자 제인은 예수 그리스도 호기성도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으며 제인은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깃들었고 제인은 자기 앞에 놓인 밝은 길을 보았습니다. 제인은 자기를 둘러싼 어둠을 벗어났으며 학대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제인은 어둠과 악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으며 구주의 감미로운 평화와 놀라운 치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그 학대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인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공포스러운 일로 다시금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고 복음 안에서 찾았던 그 놀라운 빛이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어둠이 자신을 돋먹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면 자신의 박해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인은 심리 상담을 받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치유를 위한 최선의 길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까닭은 제인이 이제 알고 있듯이 빛이 또한 존재하며 이 빛이야말로 제인이 머물기로 선택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겪은 어두운 일로 제인은 쉽사리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으며 난폭해지기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여움과 상처난 마음 또는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어둠을 확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며 대신 제인은 소망이란 끈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제인은 빛을 바라는 선택을 했으며 자신의 삶을 남을 돕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제인은 어두운 과거를 뒤로한 채 빛나는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인은 학교 교사가 되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수백 명의 어린이에게 그들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있으며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약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용기를 잃은 사람들의 지치지 않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 모두를 일으켜 세우고 강화하며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제인은 우리가 어둠에서 멀리 벗어나고 더 밝은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삶을 탈바꿈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축복하게 된 것은 신앙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둠의 영향력이 점점 여러분에게 파고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 또는 의심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면서도 확실한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실제합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줍니다. 그 빛에는 가장 깊은 상처의 고통을 완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독과 아픔을 치유하는 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에도 밝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가장 깊은 슬픔의 골짜기까지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비춰주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약속된 새로운 새벽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이 바로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어둠 속에 앉아서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주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빛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둠에 비치는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꼭 완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기쁘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완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늘이 열려 하늘의 축복이 우리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시작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남보다 무척 뒤처졌다고 느껴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의 빛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활기를 띠게 하며 여러분의 영을 더욱 고귀하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밤이 언제나 새벽에 자리를 내어주듯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고향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설명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속에 소망을 쏟아내고 그분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분의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빛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 차례 빛을 거리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이를 슬퍼하시겠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원래 되기로 계획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밝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제자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동안 그분의 빛 가운데 걷기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며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우리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려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려 애쓴다면 복음의 빛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우리를 들어 올려줄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존재하지 못하므로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저는 인류의 구주께서 주신 이 특별한 약속에 의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몇 년 전에 저는 제 아내 해리엇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성장하고 후기 성도들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한 곳인 서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본 가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쳤고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과 안전을 찾아 힘겨운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회원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처절한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훌륭한 회원들이 서로 도움으로써 그들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대도시 근처에 있는 집회소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심과 어둠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대신 빛을 바라고 있는 기쁨에 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느끼는 그분들의 행복은 사방으로 퍼져나와 저희의 영까지도 고양시켰습니다. 저희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했으며 그들의 꾸밈없는 미소는 우리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지상에서 그분들보다 더 행복한 분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이 소중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기는 해도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저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건물에 전기가 나가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둠으로 인해 잠시 제가 회중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성도들의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내 어둠이 계속되자 저는 아내 곁에 앉아서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회복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곧이어 감미롭고 좌중을 압도하는 합창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교회 회원들에게는 찬송가 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는 노래마다 가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연이어 노래를 불렀고 제 영혼을 감동케 했습니다. 마침내 전기가 다시 들어와 밝아지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저희의 두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교회의 건물과 저의 영혼을 빛으로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으며 아내와 저는 그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둠과 접해 있거나 심지어 온통 어둠으로 둘러싸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를 감싸고 있는 어둠이 가혹하고 실망을 안겨주며 두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 닥친 여러 슬픔과 여러분이 겪고 계신 쓰라린 외로움과 가시지 않는 두려움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우리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둠이 승리할 수 없음을 간증합니다.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고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밝은 빛 앞에서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연구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관해 배우고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돕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세상의 구주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깃들게 될 감미롭고 밝은 새벽의 아침으로 여러분을 서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을 향해 걸을 때 여러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동정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필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는 동정녀 어머니, 새로 나타난 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눈을 뜬 시각장애인, 걷게 된 지체장애인, 겟세마네와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한 사도들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 근처 산에 있던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이라고요? 온 천하이라고요? 만민에게라고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켰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적이 실제로 가능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두려움을 밀어내자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영이 크게 임했으며 3천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신앙을 따라 증표와 기적들이 임했습니다. 18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됐을 때 주님이 소수의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은 수세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또 경고의 음성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대저 진실로 그 소리는 온 세상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니. 모든 백성에게라고요. 온 세상으로라고요. 땅끝까지라고요.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구주께서 이 후기 성도들을 안심시키셨지만 그들이 이 놀라운 사업이 미칠 영향력과 그 운명을 과연 꿰뚫어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적이 정말로 가능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윌포드 우드롭 장로는 한 지역의 주민 전체가 자신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영은 그들에게 임했고 우드롭 장로는 벤보우 농장에서 보냈던 첫 달에 45명의 목사들과 수백 명의 그 회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시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브 데이 베드나 장로님과 저는 약 40년 전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의자에 앉아있는 귀한 선교사들 중 저희가 가장 연장자는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16,000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65,00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때 스테이크는 562개였습니다. 지금은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와드와 지부는 59개국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224개의 영토와 국가 중 189곳의 회중이 있습니다. 니파이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수에서는 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다음과 같은 다니엘의 예언적 말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리라. 우리의 시대는 놀라운 기적의 시대입니다. 6개월 전에 몬슨 회장님께서 선교 사업을 하길 원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교사 연령 변경에 대해 발표하셨을 때 그곳에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영이 임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차대회 후 목요일에 저는 선교사 부름장을 제1회장단에게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18세의 형제와 19세의 자매들이 그들의 계획을 수정해 의사를 만나 검진을 받고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과 접견을 해서 선교사 부름장을 제출한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5일 만에 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이 더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의 역동적인 신앙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선교사들의 수, 그리고 봉사할 준비가 된 부부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58개의 새로운 선교부가 발표됐고, 차고 넘치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이 멕시코 시티에 세워집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구주의 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대의는 계속 뻗어나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그분은 또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한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들을 알고 있고 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또한 여러분 이웃지역에 삽니다. 그분들은 길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옆에 앉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기적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가 아니어서 코트에 달 선교사 명찰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를 새길 시간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길 수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리고 귀환 선교사들은 옛날 명찰을 찾으십시오. 명찰을 달지는 마십시오.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주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손에서 도구로 쓰일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적에 기여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로운 교회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궁금해하며 때로 마음속으로 느끼는 죄책감이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키우면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게 되며 또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혼돈과 혼란이 난무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삶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길 바라지만 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마음을 열지만 선지자 아모스가 묘사한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질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나누는 대화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이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건네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이름과 얼굴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리란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바로 필요한 그 순간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신앙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이시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했던 안드레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시는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서 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안드레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와서 내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라. 와서 내가 누구인지 보라. 와서 영을 느끼라. 우리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므온을 찾았을 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대화를 나눌 때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그러한 권유를 여러 차례 받은 후에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우리와 함께 있지만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와서 보라고 권유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택할지어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과의 우정이나 사랑에서 소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와서 보라고 권유할 때 이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주님이 이를 승인하심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느낌 덕분에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려는 신앙이 증대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일이 더욱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합시다. lds.org, mormon.org,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러한 모든 것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스턴 지역의 청소년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몇 개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교회를 알게 돼 선교사 토론을 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그 청소년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신앙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따분한 선교사업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선교사업이죠.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드의 동료 회원과 선교사들과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며 서로 돕게 됩니다. 언제나 전임 선교사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이들을 가르치고 축복해 주도록 선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의 파울루 크레틀리 회장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아프리카 전통에 따라 매우 큰 금액의 지참금을 장만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남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숙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받은 응답은 결혼과 영원한 가족의 중요성과 순결의 법을 강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녀들이 회개하고 법적으로 결혼하도록 돕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진은 모잠비크의 다른 두 도시에서 찍은 남녀들의 사진입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결혼을 하고서 자녀들 중 나이가 찬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았고 실제로 수백 명이 와서 보았습니다. 침례 후에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잠비크에 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화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며 여러분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경고의 음성이 이 마지막 날에 나의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리니. 저는 주의 음성이 땅끝까지 미쳐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듣게 됨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최근 한 젊은 아버지가 정말 훌륭했던 2학년 담임 선생님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고인을 추억하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과 경험 중 가장 큰 것은 위안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분은 제게 철자와 문법, 수학을 가르쳐 주셨지만 무엇보다 제게 어린이라는 그 시절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씩 철자가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써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흘리거나 찢거나 더럽혀도 괜찮았습니다. 고치면 돼, 치우면 돼 라고 말씀하시곤 했으니까요. 시도해보고 자신을 시험하며 꿈을 가져도 괜찮았고 어린이들에게만 신나는 별건 아닌 일에서 얻는 즐거움을 누려도 괜찮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바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신념과 자존감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모두 자신의 말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줄 힘을 갖고 계십니다. 힐라멘서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이것은 힐라멘이 아들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였던지라 그들이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아갔나니. 힐라멘의 아들들은 박해받고 투옥되었지만 그들이 들은 말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불기둥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감금했던 이들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우레의 목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또 도리어 보라,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되 참으로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 우리는 하늘에서 온 그 음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지도 꾸짖지도 모욕적이지도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동시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단어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고양시킬 수 있으며 신앙을 강화시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길에 머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들을 준비를 하고 지상에 옵니다. 한 원단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장이 손님들로 한창 붐비던 중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려 얼굴이 사삭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너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는 매장을 황급히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초조해졌습니다. 곧 매장 안전요원에게 신고를 하고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너의 어머니는 당연히 더 초조해졌고 아이의 이름을 다급히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고객은 카너가 아마 매장 어딘가에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것을 듣고 겁에 질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찾던 다른 여성에게 이를 말했고 그들은 재빨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원단 진열대 사이를 지나다니며 조용히 카너야, 내 목소리가 들리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보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되풀이하며 천천히 매장 뒤쪽으로 갔을 때 저 여기 있어요 라는 희미하고도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카노는 원단 진열대 아래 원단 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카노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은 심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려면 아이의 필요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필요사항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노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줄 생각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세상 것으로 인해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도록 도와줄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UCLA 더 건강한 자녀, 가족, 지역사회 센터의 원장이자 의사인 닐 해펀 박사는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연구에서 18개월 된 아기와 그 부모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행복한 듯 했고 활동적이며 함께 참여하곤 했다. 분명 부모와 함께 피자를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했다. 저녁 식사 후 부인은 할 일이 있어 남편에게 나이를 맡겼다. 아빠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자 아이는 피자 크러스트 조각을 던지며 아빠의 관심을 끌려 했다. 아빠는 관심을 돌려 다시 아이와 놀아주기 시작했지만 곧 그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감상했다. 이 두 경우에서 해펀 박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약해질 때 아이의 불만족이 점차 커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전자기기를 꺼놓는 일이 아이의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드린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닐까요? 우리의 주의가 분산되면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전자기기를 끄고 서로 다시 교류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모든 기기를 꺼버리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온전히 관심을 쏟을 때 대화가 시작되며 서로의 말을 더 잘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록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1960년대 북베트남 상공에서 피격된 공군이었던 제이 헤스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2년 동안 그의 가족은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를 체포한 사람이 마침내 그에게 집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허락했으나 메시지는 25개 이내에 영문 단어로 제한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즉 2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또 그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헤스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요함. 성전 결혼, 선교 사업, 대학교, 전진에 나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1년에 두 번은 가족 사진을 찍을 것. 25개 이내의 단어밖에 기록할 수 없다면 자녀에게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2학년 담임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기록한 그 젊은 아버지는 현재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세상 것과는 다른 신뢰가 자리 잡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장하는 딸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는 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을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말이 딸을 격려하고 고양시키며 올바른 길에 머물도록 도와줄까요? 아버지가 넌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는 말을 해줄 때 변화가 일어날까요? 딸은 아버지가 종종 내 전부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언젠가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야말로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글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크고 기이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모두 일어서서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70인 회장단 일원이신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엘톤 페리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다시 합창단이 사랑이 깃든 곳에를 부르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3차 연차 대회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에 저희 부부는 아들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늘 그렇듯이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요란하며 그렇기에 더욱 재미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4살 된 손녀 안나와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확인한 손녀는 보고 배우세요 라고 준엄하게 명하더니 저를 위해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고 배우세요라는 안나의 말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본 후에 보고 느낀 것을 생각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훌륭하고 충실한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우면서 관찰했던 몇 가지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원리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토대가 되며 하늘의 원리와도 부합합니다. 이 원리들을 여러분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들 관계를 극히 값진 진주, 즉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떠나 함께 영원히 번창해 나갈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정해준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어떤 관계도 큰 기쁨을 주거나 훨씬 좋은 것을 가져다 주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가장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둘째는 신앙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토대로 확립됩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만든 부부들은 신앙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매주 성찬식과 다른 모임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정직한 십일조를 냅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기를 함께 추구합니다. 그들은 계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을 골라 담는 뷔페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혼 생활을 강화하는 모든 덕의 토대입니다. 신앙을 강화하면 결혼 생활이 강화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신앙이 커지며 결혼 생활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의 토대입니다. 셋째는 회개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회개라는 은사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는 모든 훌륭한 결혼 관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해서 회개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배우자들은 결혼 생활에 치유의 향유를 바른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회개는 화합과 평안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겸손은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겸손은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도덕적으로 자신이 더 낫다는 자세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유순하게 답하고 변명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친절하게 듣습니다. 겸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 특히 우리 배우자를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겸손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서로를 축복하고 돕고 북돋아서 매사를 결정할 때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회개와 겸손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넷째는 존중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훌륭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동등한 협력자로 대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거나 아내를 어떤 식으로든 더 낮은 부류로 대했던 시대나 지역이 있었으나 그런 관습은 하늘의 율법과 맞지 않으며 그 자리를 올바른 행동 원리와 행동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를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여시키며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하도록 도움으로써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가정과 공동의 책임을 지닌 상대방을 서로 돕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둡니다. 그들 결혼 생활의 기반은 타협이 아니라 협동입니다. 그들의 저녁 식사 시간과 가족 시간은 그들 하루 일과의 중심이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전자기기를 끄고 서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가사 책임을 분담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은 매일 밤에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어린 자녀를 침대에 눕히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책임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는 가장 중요한 일, 즉 우리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나란히 함께 수행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투명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입니다. 상호 존중과 투명함을 기반으로 한 결혼 생활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재정에 관해 함께 결정을 내리고 두 사람은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충실함은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선지자들께서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부부는 모든 면에서 소셜미디어를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비밀이 없으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서로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성스러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의 온라인 프로필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행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훌륭한 결혼 생활은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충실하며 모든 것에 투명합니다. 다섯째는 사랑입니다. 제가 본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는 가장 행복한 계명, 즉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실하다는 의미이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실하면서 성약을 지켜 하나님과 서로에게 결합하게 된다. 남편과 아내 모두는 독신 시절의 생활을 뒤로 하고 결혼 생활을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부부는 하나님과 배우자를 상대로 맺은 성약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관심사가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보고 배우십시오. 성공적인 부부는 완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원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못했거나 이혼하신 분들, 한 부모인 분 또는 여러 이유로 결혼할 상황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와 비통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능력 안에 놓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고 잘 이겨내서 하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합당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원한 결혼 생활을 이룩하겠다는 이상을 추구하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갖고 계신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언젠가 결혼과 관련하여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에서 가장 감미로운 선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들며 주께서 저들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대로 복을 받았더라. 주님의 약속은 행복하고 거룩한 결혼관계를 발전시키는 생활방식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할 때 당연히 따르는 매우 기쁜 축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내 캐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훌륭한 결혼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결혼 생활이 영원하고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성탄절에 저는 조카 딸에게서 여러 추억이 어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제가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살던 옛집에 남겨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갈색책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입대한 후기 성도 군인들은 이 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였던 제일 루벤 클라크 2세 및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주신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 있는 소환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세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형제님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형제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계시 중 일부와 복음 원리에 관한 설명이 담긴 이 책을 형제님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이 어디 있든 이 책을 통해 신앙과 소망을 새롭게 하고 영의 위안과 위로 및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세계대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와 관련되며 죄와 관련된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계명을 지키도록 상기시켜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세속주의는 점점 일반화되어서 이에서 비롯된 수많은 신조나 관행은 주님께서 그분 자녀의 유익을 위해 친히 제정하신 것과 상충합니다. 이 작은 갈색 책에는 복무 중인 남자에게 전하는 자유는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라는 제목의 메모가 제1회장단의 서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메모는 복무 중인 모든 군인의 복리를 위한 군법과 하늘의 율법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주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축복과 만고 불변의 형벌이 따르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율법입니다. 이 메모의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형제님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면 또 형제님이 진정한 남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유에 더하여 형제님이 지키려고 애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유, 곧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는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는 이 문구가 당시에 저에게 왜 그토록 마음에 다가왔을까요? 지금 그 문구는 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가올까요? 이는 아마도 우리에게 전세의 이력에 관한 지식이 밝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발표하셨을 때 사탄은 그 계획을 변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한 영혼도 잃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제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인간의 선택 의지를 멸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가가 존재했습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 은사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 다음으로는 선택 의지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따라서 사탄에게는 인간의 선택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택 의지는 천국 전쟁을 일으키는 쟁점이 되었으며 천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인간의 선택 의지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거기서 물러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후속 계획, 즉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실행해온 계획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꿰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 의지라는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복수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한 사람들이 자기처럼 비참해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성공하기 위해 매우 날뛰고 있다는 점을 누구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사탄의 역할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선택 의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선택 의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을 택하든 불순종을 택하든 이는 실제로 자유와 영생, 속박과 죽음 간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교리는 니파이후서 2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1회장단이 저에게 작은 갈색 책을 보내셨을 때 저는 그분들이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훨씬 더 큰 전쟁을 더 염려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이 책이 더 큰 전쟁, 곧 죄에 대한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는 신앙의 방패가 되고 또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도록 상식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이전 세대와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장 오래된 표준 중 하나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문명국가,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나라에서 십계명은 선과 악 사이를 구분짓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용인된 잣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십계명 중 네 가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인, 도둑질, 거짓말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확장되면서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을 묵살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풍조를 징후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 참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성이라는 우상, 생활방식이라는 우상, 부라는 우상, 그리고 물론 새겨진 형상이나 물체로 우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탄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할 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갖 종류의 불경스러운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경기, 가장 중요한 오락, 대규모 쇼핑, 그리고 사실상 예배가 아닌 다른 모든 일을 안식일에 하고 있습니다. 혼외 성관계를 오락이나 기분 전환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너무나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은 더욱 중대한 두 가지 계명, 즉 살인과 간음에 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이 중요한 두 계명에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생명은 본시 하나님의 권한이며 필멸의 삶의 성전인 육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창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거두는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주제넘고 심각한 죄의 단적인 예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폄하하는 이런 태도는
주로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힘은 놀랄 정도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널리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잘 압니다. 배우자에 대한 서약과 정절을 포기하면 그것은 사회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We 계명에 대해 생각해 볼 유익한 점은 계명이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권고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있으므로 계명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도록 그분이 주신 길잡이이자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영원한 행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작은 갈색 책 141쪽에는 참으로 천국은 우리의 가정이 영원 속으로 투영된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정과 가족에 관한 교리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매우 명료하고도 힘있게 강조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가족의 영원한 속성이 표명되어 있으며 성전 예배와의 관련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선언문은 가족의 영원한 행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 즉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절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언제라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극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 그리고 약속된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선택 의지를 받았지만 자유와 영원한 행복은 결국 그분의 율법의 순종함으로서 오게 됩니다. 엘마가 탈선한 아들 코리엔톤에게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라고 권고한 그대로입니다. 충만한 복음이 회복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의 순종함으로 쏘는 약속된 축복을 다시금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계명과 또 그 계명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행복과 안녕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더 강하게 표현한 교리는 분명히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덕적 절대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표준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스테이크와 와드, 그 가족들과 각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명만 골라서 지키려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변하시는 우리는 주님이 불변하시는 분임을 완전히 믿고 그분의 약속에 완전히 신뢰하며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늘 언덕 위에 빛이 되고 결코 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계명을 지키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시기에 후기 성도 군인들이 이 작은 책에서 도덕적으로 굳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후기의 전쟁 가운데에서 온 땅과 특히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겠으며 70인 정원의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필멸의 삶과 그 위치 그리고 목적에 대해 알고 또한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러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과 깨달음은 영원한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또 바라보라. 무릇 주는 하나님이요. 영은 증거하나니 그 증거는 참되며 참된 것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느니라. 한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지 다 무너지고 또한 멸해도 진리만이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영원히 빛나리.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1833년 5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빛이 주어진 이 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좌표가 없는 바다를 항해하거나 지표가 없는 도로를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로를 구상해 놓으셨고 순종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보호자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지침과 규칙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규칙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삶은 우리 모두에게 더 단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규칙을 어기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성장할 때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매해 여름 우리 가족은 유타주 프로보 캐니언의 비비안 파크에 있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데니 라슨이라고 그때 그곳에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가족도 비비안 파크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데니와 저는 어릴 적 낙원과 같던 그곳을 돌아다니며 시내나 강에서 낚시도 하고 돌이나 다른 귀중한 것들을 수집하며 산행도 하고 등산도 하며 그저 매일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데니와 저는 그곳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그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저 들판에 있던 한 곳을 잘 정리해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들판을 뒤덮었던 6월의 잔디는 건조하고 깔끄러워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높이 자란 풀들을 뽑아서 넓은 원형 공간을 만들려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고 뽑았지만 뽑힌 것들은 뻣뻣한 잡초 조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는 하루 종일 걸릴 것임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이미 힘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8살이었던 제 수준의 완벽한 해결책이 될 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데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잡초에 불을 지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불로 태워 동그란 원을 만드는 거야. 데니도 곧바로 동의했고 그래서 저는 성냥을 좀 구하러 저희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냥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들은 어른들이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냥 사용이 금지되었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둘 다 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듭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성냥을 두는 곳을 알고 있었고 또한 단지 캠프파이어 장소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별장으로 달려가서는 보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성냥 조금을 치고는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But in my pocket,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데니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태우고 나서는 마술과 같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돌에 성냥을 그어 바싹 마른 6월 풀밭에 불을 붙였고 풀들은 기름으로 흠뻑 젖은 듯이 불타올랐습니다. 처음에 데니와 저는 잡초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너무 기뻤지만 곧 불이 저절로 꺼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는 겁에 질려 당황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풀밭을 태우며 산 쪽으로 향하는 불길로 지나는 길에 있던 소나무와 모든 것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달려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비비안 파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분주히 오가며 젖은 마대로 불길을 두드리며 끄려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마지막 불씨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도 불길이 닿을 뻔했던 집들도 무사했습니다. 데니와 저는 그날 어렵지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안전을 보장해주는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위험천만한 이 필멸의 삶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지침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수세기 전 동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전통에 익숙해 있던 세대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라고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다른 이들의 신앙과 순종이 흔들릴 때에도 니파이는 결단코 한 번도 주님께서 요청하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세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영혼을 일깨우는 일화가 있으니 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힘들며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지정된 장소로 발길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가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그를 살해하려 했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은 괴로움으로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겨련한 신뢰로 그는 주님의 명에 응했습니다. 그때 임했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이를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경이롭고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의 충실함과 순종에 대한 상으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그러한 극적이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도록 요청받지는 않지만 순종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1873년 10월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늘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성도의 행복, 후기 성도의 평화, 후기 성도의 발전, 후기 성도의 번영, 후기 성도의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달려있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순종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순종은 그들에게 힘과 지식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힘과 지식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특별히 충실하고 순종적인 수많은 분들을 보아왔으며 그분들은 제게 축복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월터 크라우스는 교회에 충실한 회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때 당시 동독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억압된 자유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크라우스 형제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각각의 임무를 성취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헝가리 출신의 요한 덴도르퍼 형제님입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교회에 개종하셔서 17세였던 1911년에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헝가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는 고향 데브렌체에서 사실상 포로가 되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도 역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월터 크라우스 형제님은 덴도르퍼 형제님을 몰랐는데 그분의 가정복음 교사로 지명받아 정기적으로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크라우스 형제님은 가정복음 교사 동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덴도르퍼 형제님을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그분을 찾아뵙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덴도르퍼 형제님은 헝가리에 사십니다. 깜짝 놀란 동반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실 건데요? 내일이요 라고 크라우스 형제님은 답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올 거죠? 라고 동반자가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형제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한 일주일 후에요. 그렇게 두 명의 가정복음 교사는 덴도르퍼 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서 독일의 북동 지역에서 헝가리 데브레첸으로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거리가 상당한 여정이었습니다. 덴도르퍼 형제는 전쟁 전부터 가정복음 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두 종을 본 그는 그들의 방문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벅찼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들과 악수하기를 거절하고는 그 대신 침실로 가서 여러 해 동안 모아온 십일조가 담겨있던 상자를 작은 보관함에서 꺼냈습니다. 십일조를 가정복음 교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주님께 십일조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들과 악수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와 접촉하지 못했던 그 축실한 형제가 십일조를 내기 위해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순종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10%를 떼어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크라우스 형제님은 나중에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 또는 과연 십일조를 낼 수는 있을지도 모른 채 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월터 크라우스 형제님은 94세의 나이로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충실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봉사해 왔으며 저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면 그는 결코 의문을 품지도 불평하지도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삶의 가장 큰 시험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 순종과 관련하여 구주보다도 더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분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주께서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분의 성스러운 사명을 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교만으로 부풀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불충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속임수의 대가인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도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굶주리셔서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도 악마가 예수님에게 가장 매력적이며 유혹적인 제안을 했을 때에도 그분은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심으로써 순종에 대한 신성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아들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주께서 초기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기꺼이 순종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지식과 우리가 염원하는 해답들, 복잡하고 급변한 세상의 도전 속에 맞서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힘은 주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풍성한 보상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연체대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연체대회를 가지면서 겸손히 당신 앞에 저희에게 잘 알려진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영감을 준 당신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고향되고 영감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저희가 당신의 들은 메시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변화를 이루고 당신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당신의 모범을 당신의 아들의 모범을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 있는 저희 인생의 삶에 많은 축복을 주는 이런 당신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한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당신께 간구드리는 것은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저희가 다음 모임을 준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3차 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여관들과 교회 본부여관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